집중 분석,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로 본 2020년 한반도 정세.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북한은 올해 매년 발표하던 신년사 대신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2020년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파기를 예고라도 하듯 자력갱생 그리고 정면 돌파의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한 해 북한의 대내외 전략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맹몽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20년 북한의 대미 협상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물론 신년 공동사설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신년사 대신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올해는 이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도 없었고 또 공동사설도 없었죠. 그 대신에 이제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로 이제 다 대신을 했는데요. 아, 이건 아무래도 이제 미북 사이에 지금 이제 신경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서로 필요한 메시지를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또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그 대북 태도 변화 이걸 주시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북한 또 김정은의 어떤 생각이 아닌가.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신년사나 혹은 신년 공동사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미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은 그게 봐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먼저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죠.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의사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전원회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됐던 것은 역시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공개된 북한의 대미 메시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역시 뭐 북한이 늘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다시 또 반복되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북한이 늘 미국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는 북한은 이제 비핵화가 미국과의 어떤 일종의 핵감축이라는 입장에서 보거든요. 북한이 핵 국가로서.
네.
그러니까 비핵화 입장은 뭐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미국과 비례적으로 그 차후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입장에서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역시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유엔 또 미국의 대북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달라라는 그런 어떤 촉구 그런 내용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중지 약속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취했던 모라토리엄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일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요. 올 한 해 군사적 행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일종의 약간 경고성 내용들이 좀 나왔고 강력한 핵 억제력의 정상적 동원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없을 경우 지금 이제 핵실험이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죠.
네.
일종의 지금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실험 발사가 유예된 상황인데 뭐 이걸 가지고 파기하고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좀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만진 것이다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핵실험을 재개한다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군사적인 어떤 도발을 하기에는 아직은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좀 타협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지를 남겨두듯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그리고 북미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해서는 내놓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등 향후 상황에 따른 선택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뭐 북한의 어떤 강력한 어떤 자력 의지, 군사력 강화, 자력 갱생 이런 걸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을 그렇게 크게 자극하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또 통상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보여왔던 어떤 비판적 입장의 수위를 크게 이렇게 넘어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이제 미국의 입장 변화를 북한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 또 섣불리 뭐 이게 핵 실험을 재개한다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가는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약간의 그 시차는 있었지만은 지금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거의 뭐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까지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김정은 또 쉽사리 어떤 미국 또 트럼프의 어떤 군사적 응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도발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지금 당당히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편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화를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의 길로 가는 이런 전략을 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최근 이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유엔에서 북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있죠. 그래서 유엔의 그 상임 이사국들한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북한이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외교적 지원은 얻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것이 사실 지금 대북 제재를 상쇄할 만큼의 어떤 지원을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이끌어내기는 지금 어렵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결국은 중국, 러시아도 배제하고 북한이 여태 동안 해왔던 자기들의 독자 노선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네.
또 외부로부터 어떤 출구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김정은 어떤 권력 기반이 또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북한이 핵 보유국의 길로 가는 것은 사실상 지금 북한은 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참고적으로 이제 스웨덴 그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작년 연감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 북한을 가지고 60여 개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로 이미 그 지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보호는 뭐 외교적 지지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가지고 지금은 대체할 수 있는 기본 그럴 만큼의 지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그 핵을 가지고 다시 재개해 가지고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 불안감을 높이는 것 그것도 지금은 좀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북한의 대내 통치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정면 돌파라는 표현이 무려 23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 장기화의 어려움을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올 한해 북한의 대내 통치 전략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작년부터 북한이 자력 갱생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작년 4월에 그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부터 자력갱생이라는 용어가 이제 북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자력갱생 자급자족이 핵탄두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강조를 했어요. 또 방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정면 돌파라는 단어도 23번이나 이렇게 강조가 되어졌는데
네.
근데 이제 초점은 어떤 군사력 중대보다는 이제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겠다. 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강조점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북제재에 있는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뭐 북한의 내부 동원력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이런 그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네.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결의안 특히 이제 2017년도 2270호 이후부터 2년 이상 북한 경제를 아주 촘촘하게 이게 제어 또 묶어왔기 때문에
네.
아무리 북한이 뭐 자력갱생에 익숙한 체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성과로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경제 성과가 아무것도 없죠.
네.
또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자력갱생이라는 이 자신의 노선으로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노선 변경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핵을 비롯한 전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 개발도 추진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현실 가능한 목표일까요?
예, 이게 이제 뭐 핵경제 병진 노선.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되면서 이걸 또 내려놓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또, 근데 이제 전원회의에서 경제 부분의 분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핵보라는 당분간은 이제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데 이 경제는 자력갱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경제 병진은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대북제재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 결과 성과를 얻어내기가 지금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네.
또 만약에 그렇다고 가지고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다시 나갈 경우 지금 가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플러스 또 미국의 또 군사적 제재가 이제 맞물릴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뭐 더 큰 어려움에 또 더 큰 위험한 상황으로 북한이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제 경제 자력갱생에 강조점을 두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김정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인정을 하면서 내각의 경제사업 체계나 국가관리사업의 무능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올해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라는 점에서 경제성과에 더욱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김정은이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이제 마무리되는 해인데
네.
지금 사실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은 그래도 김정은 시대에 경제가 좀 좋아졌어요, 사실은. 북한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제가 나아가다가 지금 이제 2년 이상 이게 또 꽉 막히면서부터 이 사실은 이제 경제 성과가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경제적 성과로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도 상당히 좀 약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것 또 하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통치 자금이라 할 수 있는 달러가 거의 고갈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통치 기반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국내에 어떤 경제사업 주체를 뭐, 독려한다든가 또 어떤 경제 발전에 대한 또 능력에 대한 비판적인 걸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거든요.
네.
결국은 비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렵고 네. 또 통치 기반의 달러도 고갈되어져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더구나 이제 유일하게 그나마 지금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인데 네. 그것도 이제 작년 말로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돼가지고 기존에 했던 계약했던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네. 신규 노동자는 받지 않도록
예.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들에게 지금 그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계속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경제뿐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기반의 어떤 뒷받침해질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네.
씨가 마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리더십의 어떤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과 당 부위원장 다수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이번 인사개편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이번 뭐 정치국 위원 부, 당 부위원장 다수를 이제 교체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있었던 그 지속적인 인사개편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미 그 집권 기간 동안에 주요 인사 특히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전원위에서 이루어진 어떤 인사 교체가 그렇게 특이하게 눈에 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특징적 변화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남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올해도 작년만큼이나 남북관계가 얼어붙지는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새해가 시작되었죠. 남한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네.
이 결정서에서.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북한 내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비판적인
비판을
또 어떤 했죠. 조롱적인 뭐 이런 표현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 말로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거의 무시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또 미국과 북한이 이미 시일을 넘어서 서로 지금 이렇게 줄달리를 하고 있는
네.
이 미북 협상이 재개될 것인가.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비핵화 진전과 미국 관계 진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네.
이 여부가 역시 올해 남북 관계를 역시 좌우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미국과 북한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되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없이 북한이 미국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나 이런 것을 다시 시작한다.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카드를 다시 재개한다라고 했을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맞서는데 남한은 어느 편을 설 것이냐.
그렇죠.
미국 편을 설 것이냐 우리 편을 설 것이냐. 이렇게 북한이 우리한테 그걸 가지고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입장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전략인 것 같은데 그 미국과 협상이 안 된다 했을 경우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우리에게 오히려 또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얻지 못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화풀이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그 해석을 보게 되면은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오히려 남한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 차라리 비난이라도 하든가 뭐 무시하든 것이 내용에 담겼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그 일종의 뒷감당을 가지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칫 미국과의 관계가 특히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불똥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가 있다.
아,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군사적인 어떠한 도발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극한 상황까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